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중국을 경유해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리수용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의 이번 라오스 방문은 사회주의 형제국가와의 당대당 교류 차원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 부위원장 일행은 라오스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을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측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고려항공을 통해 도착했으며 중국의 대외연락부 관계자와 주중 북한 대사가 영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현재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VOA에 비건 특별대표가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 등 적대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겨냥한 동시다발 요격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태평양 상공에서 이루어진 ICBM 요격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에 따르면 이날 실험은 몇 초 간격으로 쌓아 올려진 두 기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이 날아오는 ICBM 목표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실험을 위해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지하 격납시설에서 발사됐습니다. 셰뮤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성명에서 이번 실험은 위협적인 ICBM 목표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동시다발 요격실험으로서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오늘의 행동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들이 가질 자격이 있는 매우 강력한 국가 안보를 위한 역사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사의를 표한다며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좋은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시리아와의 이른바 6.1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골란고원 대부분을 점령한 뒤 1981년 자국 영토로 병합했지만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 가자지구 주변에서 전날 공습을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재 공격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어젯밤 공습 경보음이 들리며 긴장이 고조됐던 가자지구 주변이 오늘 오전에는 조용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팔레스타인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휴전을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사일 경보를 유지한 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어제 오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지구로부터 로켓이 발사돼 민간인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로켓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를 비난하며 가자지구 하마스 건물에 폭격을 가했고 하마스도 이에 대응하며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중국이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로부터 여객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에어버스 300대 구매를 포함해 항공기와 선박, 에너지 분야에서 15건의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은 에어버스로부터 290대의 A320과 10대의 A350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구매 계약이 300억 유로, 미화로 약 350억 달러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언론은 하원의 6개 상임위 위원장이 바 법무장관에게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는 기존의 제재가 아니라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밀한 관계가 제재 번복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북한이 불법으로 유류를 수입하는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황해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비, 함경도 북부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가 기존의 제재가 아니라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전에 가해진 대북 제재는 그대로 있다며 그들은 매우 강력한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Look, the sanctions that were in place before are certainly still on. They are very tough sanctions. The president just doesn't feel it's necessary.
샌더스 대변인은 25일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된 정책을 180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추가 제재를 더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며 그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며 그들은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길 원한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Like I said, the president likes them. They want to continue to negotiat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면서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제재의 철회 사실을 밝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만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어느 시점에 부과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아 전날인 21일 부과한 미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를 취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는 22일 부과될 예정이었던 추가 제재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 중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베이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관리들과의 구체적인 회동 계획과 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그의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공유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토통신은 비건 대표가 24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중국 콩샨유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취소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미국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 북한이 불법 활동을 멈출 때까지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친밀한 관계가 제재 번복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미국 법이 요구하는 대로 제재는 가해져야 한다며 재무부가 옳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최대 압박은 북한의 조력자를 제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며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취소 지시를 내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면서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어느 시점에 부과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이전 어떤 행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24일 MBC 방송 미터 프레스에 출연해 전 세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부터 제재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백악관으로부터 이중 확인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됐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은 김정은이 핵무기와 그 밖에 다른 것을 포기하길 간절히 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해보는 것을 비난하진 않는다면서도 자신은 도무지 김정은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은 적이 없고 지금도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실패하길 원하기 때문에 북핵 포기에 회의적인 게 아니라 실패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회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22일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국가안보 결정을 즉석에서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재는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을 늦추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할 것이라며 대신 유권자들에게 김정은은 브로맨스 파트너인 자신의 상처 주길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인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애덤 시프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과 하루 전 자신의 국가안보보좌관의 주도하에 부과된 대북 제재를 갑자기 취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리석은 순진함은 충분히 위험하며 백악관의 무능력과 내부 혼란으로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를 상정한 크리스 벤홀러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가장 포악한 독재자 중 한 명인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대북 제재 발표와 동시에 재무부를 제치고 제재를 철회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나서 브링크 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가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이란 공격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켰던 것처럼 이란을 고립시켜야 한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어 북한과 이란은 국민들을 억압하고 유린하며 불법 무기를 개발하는 등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또 두 나라를 국제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고립됐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재임 시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4건의 채택을 주도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나면서 미국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타협을 모색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은 분명하지요.
예, 특검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온 지난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이 문제에 쏠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에 있을 때마다 특검의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트럼프의 트위터에 올린 글 역시 특검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어온 적세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들조차 특검의 이번 보고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드리운 어두운 구름이 걷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검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선물이고 트럼프 대통령직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건 임기 후반기에 국정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국정은 당연히 국내 정책뿐 아니라 외교 정책도 포함하는데요. 북핵 문제는 외교 안보 현안 가운데 드물게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례로 꼽힙니다.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과거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넘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한 것을 이미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게 했는데요. 특검이라는 부담을 털어낸 만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국내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유를 미국 내 정치 상황과 연결짓는 분석이 있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때도 미 언론들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의 의회 증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로 궁지에 몰렸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과의 나쁜 합의보다는 노딜,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코언 변호사의 의회 증언이 협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하노이에서의 트위터 글 절반은 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진전을 집권 1기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려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첫 단계가 노벨 평화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노벨상 수상 추천을 요구한 건 그만큼 이 상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올해 말 노벨 평화상 수상이 현실화한다면 대선 국면에서 큰 힘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업적을 약화시키려는 강경파 참모들을 저지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최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문제에 몰두해 있으면 비핵화 협상도 지지부진했죠.
예, 미북 비핵화 협상이 거의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뮬러 특검의 이번 보고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추진할 동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상쇄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나요?
예, 북핵 문제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접근에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반대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한 동맹에 흠집이 나 있어 걱정스럽다며 이를 수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또 북한은 비핵화를 전략적으로 결단하지 않았고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협상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례적으로 북핵 문제와 미한 동맹,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매우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 전 총장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비핵화는 남북, 한미, 미북의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느 것도 단단하지 못했고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의 흠집을 먼저 수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개의 톱니바퀴 중 한국과 미국이라는 톱니바퀴만큼은 양국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단단히 조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흠집이 나 있는 한미동맹을 수선하고 더욱 강화해야 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과 독자적으로 무엇을 섣불리 하겠다고 하지 말고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 더 확고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허상에 기초한 남북 톱니바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해결책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 등 관계 발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와 국제사회의 분위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입장, 유엔의 규정을 살피면서 해야지 마이웨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한 관계를 경시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북한 정권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의를 선의로 믿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면서 가야 하는데 거기에 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도 이중 하나로 보는 현 정부의 시각은 전문적 외교로 볼 수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관리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미국에 갔을 때 반한 데모 있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미국 그 넓은 쪽에. 한국 여기 서울이나 어디에서는 반미 데모, 반미 구호가 뭐 아주 언제 이렇게 많아졌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의 제일 맹방이라는 주어한 미국 대사관은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 주변이 전부 다 이 경호 무슨 저 차단산 그 버스들로 그냥 2중 3중으로 쌓였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맹방입니다. 맹방 미국의 그 한국에서의 집이다. 미국 사람들 생각할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반기문 전 총장은 이런 관점이 공직에서 27년에서 28년간 북한을 상대하는 등 50년간 외교에 관여하면서 체험한 역사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소나기를 피하는 데 아주 유연하고 기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냉전이 해체됐을 때에도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유화적 자세로 나왔다가 시간을 번 뒤 문을 닫은 사례처럼 이번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대응으로 북한 정권의 의도가 뚜렷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능력의 전면 폐기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북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여기에 합의한 것은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를 모면하고 이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보유한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동결하는 선에서 미국과 타협해 보려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사실상 북핵 활동의 동결 플러스 미국 핵우산의 제고로 이해해왔으며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주장하던 비핵화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그러나 하노이 회담으로 이런 김 위원장의 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실망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살라미 전술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 건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접근 방식을 그 단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봐주기에는 좀 너무 이게 짧다. 그래서 일종의 그 살라미처럼 얇게 자르니까 협상을 해보면요 절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 그래서 그 늘 그 살라미 택틱을 하죠. 살라미. 그거는 지금 단계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자꾸 빅딜을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빅딜을 해야 전체를 팍 씌우죠. 더 이상.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당장은 강경한 자세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로 안보 정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태세를 잘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반 전 총장은 이날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정부 리더들이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에 보다 확실한 지향점을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이견은 없다면서 다만 상황에 맞춰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3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출범을 선언한 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등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 등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북한이 불법으로 유류를 수입하는 수법 등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제3국 선박과 항구의 이름까지 지목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주의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2월 10페이지 분량으로 발표된 이 주의보는 올해 갱신을 통해 19페이지가 됐는데 늘어난 분량만큼 더욱 상세한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진 북한의 불법 행위, 즉 선박 간 환적이 이뤄진 해역으로 타이완 북부 해상 한 곳만이 지목됐지만 올해는 4개 해역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의보는 타이완 북부 해상 외에 북한 서해 일대와 상하이 인근 동중국해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일대에서 정제유에 대한 선박 간 환적이 빈번히 일어난다며 해당 해역을 표기한 지도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선박이 이를 전후에 기항했던 항구 또한 이번 주의보가 처음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총 14개 항구가 명시됐는데 타이완과 중국이 각각 4개 항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과 여수, 광양항이 지목된 한국이 3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홋카항 등 총 2개 항구가 지목됐고 싱가포르는 1개 항구가 표기됐습니다. 선박 간 환적 행위를 통해 북한으로 넘겨진 정제유 제품이 이들 항구에서 조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선 과거에도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이 드나드는 정황이 포착됐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모두 3척의 제3국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데 이 중 2척이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조선입니다. 또 올해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도미니카선적 유조선 역텅호와 싱가포르의 오션 익스플로러호가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오션 익스플로러호가 작년 한 차례를 비롯해 2017년 6월 이후 최소 5차례 한국에 입항해 정유 제품 약 10만 톤을 채운 뒤 출항한 기록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서 구매한 유류가 북한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도 한국 정유회사 등은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유류를 판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싱가포르나 러시아는 과거 미 재무부로부터 제재된 기업과 선박 등을 보유한 나라로 이들 나라의 제재 대상자들은 자국에서 구매한 유류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판매되거나 공급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보는 지난해 북한이 공해상에서 조달한 정제유를 263차례에 걸쳐 북한 유조선을 통해 북한 내 항구로 옮겼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북한은 378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허용치의 최소 7.5배를 초과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올해 주의보는 선박 간 환적 가능성이 있는 선박의 목록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총 28척의 북한 선박이 불법 환적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4척이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아울러 주의보는 불법 환적 당시 북한 선박과 물건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제3국 선박들의 목록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러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의 선박 등 모두 18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49척의 이름과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도 이번 주의보의 부록에 빼곡히 담긴 점도 작년 주의보와 달라진 점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의보가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useful for our government to keep sort of noting the sanctions in a sort of a mild way.
주의보를 통해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 유엔 제재가 여전히 작동 중이란 사실을 알리고 계속해서 감시를 하라는 당부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선박과 회사들의 이름을 명시하는 건 그만큼 관련 사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대부분의 유엔 제재가 2017년에 채택돼 2018년부터 본격적인 단속 활동이 벌어진 만큼 이번 주의보에 더 많은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간 비슷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의 샘 브라운백 국제 종교 자유 담당 대사가 서부 캘리포니아 주를 방문해 북한의 종교 자유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운백 대사가 25일부터 27일까지 캘리포니아 주를 방문해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운백 대사가 27일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 관계자들을 만나 종교자유 권리 행사를 추진하는 북한의 종교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KCC는 북한인권법이 미의회를 통과하는 데 기여했고 2010년부터는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인권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2017 국제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어떤 형태든 종교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계속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사람이 11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당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수감자들 가운데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이 특히 열악하고 절박하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it's very difficult and desperate, and particularly for people of faith. That's why North Korea has remained.
브라운백 대사는 북한이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남아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상원의원을 지낸 브라운백 대사는 상원의원 시절에 북한인권법의 모태인 북한자유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고 탈북민들을 의회로 여러 번 초청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캔자스 주지사 시절에도 KCC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반도 외교와 안보 현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의회 청문회가 이번 주 잇따라 열립니다. 정부 부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해 1,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정보와 정책 방향을 공유할 전망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이번 주 개최가 예정된 주요 의회 청문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는 26일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정책 점검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 주재로 하노이 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의회가 대북 정책을 공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와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최대 압박 캠페인 복원을 주장해온 가드너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는 27일 효과적 대북 제재 수립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휴 그리피스 조정관이 참석하며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아태 소위원장과 공화당 측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중국 농업은행, 중국 건설은행과 같은 대형 은행을 제재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27일에는 국무부 대외정책 전략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주제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하원 외교위 공개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위 공개 청문회에 폼페오 장관이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올 초부터 북한 문제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감독 청문회를 적극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도 이번 주로 잡혔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27일 국가안보 과제와 인도태평양 미군 활동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며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매년 상하원이 한반도 안보 현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연례 청문회로 상원은 하노이 회담 직전인 지난달 14일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패트릭 셔너헨 국방장관 대행과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국방 예산 관련 하원 군사위 청문회도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원 외교 군사위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와 공유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앵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직전인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의회의 접근을 제한했고 의회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다며 하원 전체를 대상으로 1, 2차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는 27일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 등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미북 협상은 물론 동북아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오는 5월 열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를 인권을 개선하는 기회로 이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이 오는 5월 9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열립니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1차와 2차 심사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 심사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월 14일에 북한에 대한 심의 결과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각 회원국들은 북한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록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자료를 심사하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오는 5월에 열리는 북한 인권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이번 심사를 인권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라고 북한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This presents an opportunity for the country to enhance its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1일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번 UPR 심사가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들과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를 계기로 북한 내부에서도 인권에 관한 대화가 증진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외교부의 정병하 국제기구협력관은 북한의 유엔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화하라며 오는 5월에 UPR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대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주 역시 북한에 유엔과 계속 관여하라고 촉구하면서 특히 5월에 열리는 보편적 정례 검토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루마니아 대표부의 아드리안 코스민 비에리타 대사는 22일 40차 유엔인권이사회 유럽연합을 대신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UPR 심사를 인권 분야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로 이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UPR will provide the DPRK with an excellent occasion to engage constructively and to join forces with
UPR은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정이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서울의 10개 인권단체들은 21일 북한에 대한 심사에서 7개 사항을 북한에 권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주한외교공관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의 태아의 강제 낙태와 영아살의 근절과 1969년 칼기 납북자와 최근 억류된 한국인 6명의 귀환, 인종차별 철폐협약의 가입과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반인도 범죄에 당하는 강제 실종 등 다양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정치범 수감 체제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성분에 따른 차별 문제 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대북인권단체인 NK워치와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형제와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 실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unrays touched the coastline.
2015년 북한을 탈출한 30대 여성 안유라 씨. 당시 유라 씨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돌아올 생각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언니의 한국 입국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라 씨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안유라 씨는 자신이 탈북해야 했던 이유와 당시 상황을 담담하게 꺼내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제 잡도 막 잃어버리고 사회생활도 하기도 힘들어지고 모든 좀 재난들이 있다가니까 교사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보위지도원이라는 그런 꼭 사람들의 사상동향을 살피는 지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같이 저를 이제 취조를 해요. 그리고 전화기에 우동 도청이 다 열려있고 제가 이제 집 밖을 나서서 조그만 어디를 가자고 해도 이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알고 정확히 거기를 가냐 이제 증명서 검열, 뭐 신분증 확인 이런 거 다 하고.
당 간부직에 있었던 아버지도 결국 직업을 잃어버렸고 유라 씨는 언니의 탈북 이후 집안이 몰락하면서 부모님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위부의 감시로 언니의 연락을 피했던 유라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언니하고 연결을 하면 저한테 너무 위험이 따르니까 저한테는 늘 이제 감시가 붙어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한동안 거절을 했다가 언니 연락번호를 제가 키우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몇 년 동안 언니하고 연결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한 4, 5년 되니까 이제 내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를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긴 다음에 제가 언니 번호를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언니하고 연결하려고.
유라 씨는 2015년 1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어떤 위험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아는 상황이니까 저희 이제
어떤 위험인지 잘 아는 상황. 유라 씨는 강을 건너기도 전에 그 위험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촌의 가족이 이제 탈북을 시도하셨다가 강도 못 넘은 채 모두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다섯 명이. 그래서 그게 이제 잡히면 나한테 어떤 무서운 일이라는 건 전 진짜 솔직히 그냥 강 넘어올 때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온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을 내가 포기할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죽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음의 무게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극도의 공포감에 떨었던 안유라 씨.
이제는 빨리 뛰어 하는 순간에 제가 강을 넘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세면도구 주머니 요만큼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라 이제 목수건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뛰는데 이게 막 숨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너무 무거워요. 그것도 꺼서 던져버리고. 네.
당시 압록강은 얼어 있었고 건넜던 강의 폭은 40m쯤 됐을 거라고 회고합니다. 그러나 태어나 그렇게 오래 그렇게 숨이 가빴던 적은 없었습니다.
일단 잡히면 내 인생이 끝이란 거 내가 아니까. 왜냐하면 저는 뭐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게 안 통해요. 북한 정부에서 이미 저희 가족에 대한 그런 게 너무나도 이제 역력히 있는 상황이라 저는 오직 우리 주변에서 지금 한 명밖에 안 남은 사람이고 잡히면 그냥 저희 인생은 끝, 거기로서 끝이었으니까. 막 원망, 울분, 막 그 사람 인간으로서 내가 그런 절정의 극체다라는 감정들이 다 해선 것 같아. 그 내가 이렇게 떠나야만 하는 정보도 엄청 미웠고 거기에서 이제 언니도 또 엄청 원망스러웠고 그러고 이제 떠나는
유라 씨는 한 발자국이면 나락이고 한 발자국이면 낙원이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넜고 브로커들을 따라 중국에서 태국에 이를 때까지 언니와 접촉하던 유라 씨는 울분과 공포를 언니에게 쏟아냈습니다.
그 브로커들도 장담은 못해요. 모든 순간을 언니가 같이 동행하지 않느냐 자기가 장담을 못한다는 걸 여기 한국에서 집도하는 분한테 엄청 강조를 했어요. 언니는. 그래서 그 집도하시는 분이 맥 브로커들마다 엄청 걔는 절대로 나 손가락 하나 다치면 안 되고 철저히 안전을 다 돼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람도 되게 무섭고 이러니까 이제 언니한테 막 그 핫플을 전할 그 사람들한테 엄청 하니까 앞에서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뭐 저희는 최대한 왜냐면 이거 밥줄이니까 우리가 소리 안 한다고 돈도 더 많이 받았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더는 안전하니까 그런 우려는
혹시 좀 일부러 더 화를 내신 거예요?
네네네.
브로커들 앞에서
무서워서 좀 고였습니다.
안유라 씨의 탈출 여정은 단 일주일. 한국에 있던 언니와 한국 내 탈북자 구출단체 그리고 여러 명의 브로커들이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유라 씨의 구출에 몰두했고 결국 30살 북한 여성은 라오스를 벗어나 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강을 하나 넘을 때 저는 너무 감격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았구나. 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진짜 그런 저는 그런 걸 느꼈었는데 이제 강을 넘으면서 배를 타면서 내가 성공을 했네 이렇게 내가 다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되게 감사하고 그때도 눈물이 엄청 났었어요.
언니가 탈북한 이후 고통의 시간을 그렇게 강물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난민 심사를 거쳐 안유라 씨는 자유의 땅, 미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언니는 한국에 있는데 왜 미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혹시 언니에 대한 원망?
자꾸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이제 뭐 잘 안 되고 이러면 저의 이제 그 가슴의 못이 자꾸 소산하지 않을까. 네.
언니에 대한 원망은 미국에 와서 감사함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유라 씨의 심정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
네, 그 여자의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되게 그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때인데 여자가 혼자서 그 결혼을 막 세 번씩 하면서 이제 네, 서바이벌 하는 게 되게 멋있었다. 그 여자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레트라는 남자를 되게 좋아했는데도 이제 그 사람하고 또 이혼당하게 되고 자식마저도 죽게 되고 하니까 되게 절망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느 여자 같으면 이를 그랬는데 뭐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뜰 거야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 정말 짓는 그런 장면들 되게 여자가
10대 소녀 시절 읽었던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문학에서 본 미국은 학교가 가르쳤던 그런 나라가 이미 아니었습니다. 200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열악한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어제까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뜰 것 같은 나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안유라 씨의 세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27년 3월 26일 비창소나타
전원 교향곡, 월광 소나타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5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770년 독일의 본에서 태어난 베토벤은 어렸을 적부터 음악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후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빈을 포함한 유럽의 문화 중심지를 순회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였고 현악 사중주와 교향곡, 비창 등을 포함한 수많은 작품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던 31살 때부터 귓병으로 점점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지 않았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베토벤은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베토벤은 불후의 명곡인 운명 교향곡을 남깁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면서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사에 큰 기여를 한 베토벤. 베토벤은 1827년 3월 26일 5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979년 3월 26일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30년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고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1977년 아누아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이집트 국가 수반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해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아랍권과 소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다트 대통령이 계속해서 벌인 일련의 외교적 노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계속해서 정치적 협상을 벌인 결과 1978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 아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6개월 후인 1979년 3월 26일 아랍권에서는 최초로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양국의 평화 협정 조인식은 미국 백악관 잔디밭에서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It is a historic turning point of great significance for all.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지도자는 협정이 체결됐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중동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8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하지만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이후 1981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 기념식장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는 3월 31일 일요일 저녁부터 VOA 단파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